라디오 인문학 콘서트 북큐레이터 고영성 작가의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독서 초보자를 위한 다독법 그리고 남독과 관독에 대한 말씀 나눠봤어요. 두 분은 모두 책을 많이 읽는 다독가신데 주로 어떤 책을 보는지 요즘 특별하게 꽂힌 책이 있다면 소개를 좀 받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스릴러물 좋아해서 최근에 그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님
네네, 재밌죠.
책 집 나간 네. 책 읽으면서 미야베 미유키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별로 모르는 부끄럽습니다만 관심 없는 작가였거든요. 그런데 스릴러물 너무 재밌게 읽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출판사 측에서 나온 책들이 이번에 또 몰아서 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야베 미유키 처음 읽기 시작했고 또 네. 최근에 소설 사슴의 왕 뭐 이런 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도 예. 좋아하시고 이제 골고루 많이 보는 분이시고 우리 네. 고 작가님은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바른 마음이라고요. 네. 조너선 화이트 책인데요. 저 같은 경우 책을 3일 법칙으로 읽어요. 세계의 신강과 한글의 명저 지를 제독하는 거죠. 와. 바른 마음은 이제 제독을 하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곧 총선도 있고, 제 장모님하고 만나면 되게 친한데, 네.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정책이.
정치.
예. 그래서 서로를 좀 장모님을 좀 더 이해해보고자. 네. 그게 이제 도덕적 판단, 정치적 판단, 종교적 판단에 대한 것이 어떻게 근원이 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도덕 철학 책입니다. 네. 도덕 심리학 책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덤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네. 되게 핫한 책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애덤 그랜트인데, 그 전에 기브 앤 테이크라고 되게 유명한 책을 썼고요.
네.
이번 책은 독창성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간혹 논픽션이지만 픽션보다 훨씬 더 재밌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요?
그런 책을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애덤 그랜트라는 예,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네. 뭐 저는 책 내용도 재밌지만 책 쓰는 작가다 보니까
네.
많은 배워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얻어서 네. 제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이거 안 읽었겠지 하면서 제가 조금 벤치마킹도 하고. 이게 너무 많이 얘기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배우는 그런 책입니다.
책 중간중간에 인용구도 너무 많고 저는 네. 이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 읽으면서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파생독서라고 네. 합니다.
파생독서.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주로 하는 게 파생독서예요.
네.
그래서 그 책 다 읽으면 책 내용에서 나왔던 인용구나 각주를 꼭 봅니다. 봐가지고 좀 저한테 임팩트 있던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네.
그래서 건진 책들이 꽤 많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에 보면은요 친절하게 책들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생 독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별표 몇 개 해놨거든요.
네, 바로 감사합니다.
또, 예, 읽어보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두 권의 신권, 한 권의 고전을 세 권을 번갈아서 읽는다고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용 책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니까 한 권 읽고요.
네.
그다음에 잠들 읽기 전에 20, 30분 정도 챕터가 나눠져 있는 간단간단하게 나눠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읽는 책이 한 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제 주변에는 이렇게 다독가도 깊이 있게 읽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미 씨도 그렇고 저희 또 구은숙 작가도
네네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봐서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또 한 권을 읽어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천받아서 읽는 게 좋은
좋습니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좋은 책을 선별하는 9가지 전략인데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 다독가와 친해지는 거예요.
네네.
책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각 분야에 검증되신 분들이 딱 추천해 주면 타율이 올라갑니다. 2R 타자보다
맞아요.
4, 5R 타율 되면요.
네.
제가 이런 표현 하거든요. 이게 한 해만 3R 타자 되면은
네.
뭐 우수 선수지만 이걸 20년 하잖아요. 명예의 전당이 돼요.
그럼요, 그럼요. 고영선 작가님 좋겠어요. 안에서 이제 와이프님께서.
근데 보는 분야가 너무 달라요. 분야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럼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 대화할 때는 좀 조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군요.
네, 책만 많아지고. 집은 넓혀야 되는데 그건 힘들고. 예,
주변에 다독가를 빨리빨리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예, 파워블로그도 있고 뭐 네. SNS 하시면 그분과 친구 맺어가지고.
그렇죠.
예,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책 사이트는요. 내가 사는 책에 따라서 이 나이대랑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책 또 어떤 걸 또 골랐는지 아, 나오니까요.
네네, 맞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맞아요. 예.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사람마다 습관이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고작가님은 특별한 습관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빨간 모나미 볼펜이 없으면 책을 못 읽습니다.
아. 밑줄 그으시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제는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네. 습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든 상태죠. 볼펜이 없으면 책을 못 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내용을 밑줄 그어서 잡아놔야 되는데 볼펜이 없으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밑줄 긋고 제 생각을 바로 적을 수 있는 빨간 모나미 볼펜을 꼭 갖고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막 책이 죄송해요. 책 한 대 미안해요. 이렇게 막 접어놓고 별표 치고 거기다가 뭐 좀 써놓고 지금 고 작가님 책도 지금 이렇게 됐네요. 너덜너덜할 정도로.
책은 좋아할걸요.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격렬한 사랑은 표현을 받았기 때문에 책이 좋아 할 것 같습니다. 예.
책을 읽을 때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하는 방법 알고 보니까 그 옛날 1600년 전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방법을 권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든지.
네.
이분도 이 위대하신 분도 책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읽으셨구나. 네. 내가 읽는 게 틀리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더럽게 저 굉장히 책 더럽게 지저분하게 책을 읽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얇은 스티커를 좀 붙여가지고 책에 표시를 하는데 그 전에는 구영희 아나운서처럼 저도 책을 접었는데요. 항상 그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페이지에서 요거를 인용해서 쓰거나 요걸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는데 언제 무슨 어디에 그 글귀가 있는지 까먹는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예. 책에 흔적이 안 남는 것 같게 저도 이제 떼고 나면 없어지는 스티커를 좀 붙이는 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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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으면서 뭐 여백의 메모나 표시를 하면은 독서의 열매를 딸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필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독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되게 그 지성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중에 책을 지저분하게 아니고 깨끗하게 읽으신 분도 꽤 계세요. 네, 조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깨끗하게 읽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찍먹과 부먹과 같다. 탕수육 먹을 때.
찍어 먹느냐 부어 먹느냐
이거는 뭐 그냥
취향의 문제.
좋습니다. 라틴어 격언에 네. 취향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뭐 나는 필독 안 하는데 해야 되나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제가 필독하기 때문에 찍먹이면 찍먹에 대한 설명해야 되잖아요. 필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뭐 크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제가 마스터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밀주를 긋고요. 대신 그게 정말로 좋았다. 그럼 별표가 하나 들어갑니다. 환상적으로 좋았다. 음흠. 별표가 두 개 들어갑니다.
네.
전율이다. 느낌표가 두 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알아요. 얘, 너 이때 완전히 팍 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그럴 수도 있죠.
맞아, 맞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바로 생각나면 바로 적습니다. 생각 같은 경우. 왜냐하면 까먹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것만 남아요. 그 내용은 안 남고.
맞아, 맞아.
근데 딱 적어 놓으면은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의 밑줄과 별표와 느낌표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바로 적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메모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본인에 맞게끔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읽었을 때 내가 정말로 감명 깊었던 것들을 남기고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들을 적는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저도 이제 밑줄 긋거나 이렇고 요즘에는 책 읽으면 이렇게 따로 따옴표 따가지고 핸드폰에 막 적어요.
네.
핸드폰에 막 적는데 나중에 글을 쓰려고 보면 이게 내 창작 글인지 어디서 따온 글인지 되게 명확히 기재를 안 예. 하면 남의 글을 써먹는 게 되는 거죠. 표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조심해서
다루고 잘 적는 싶어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네. 필독은 조금 낭만적인 얘기를 한다면
네.
제가 신현모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네. 그날 저 되게 많이 울었었는데 왜냐면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제가 20대 때 방황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잡아준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 책을 보면은 그 20대 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네.
제가 책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적은 이 책은 신영모 선생님의 책이자 제 자서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 책만 보면 제 20대가 떠오를 뿐만 아니라 그때 제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독은 그야말로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고 네.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걸 알 수 있는 책이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읽을 때 예전 때는 임팩트 있었는데 지금 아니네? 네. 라는 건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그 사이에 변해버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제가 제독, 특히 필독을 잘한 제독은 자아의 시간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아. 과거의 나를 만날 뿐만 아니라 변해버린 내 자신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만큼 필독이 좋으니 필독으로 오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 쓰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좀 감성적인 에세이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읽다가 내 풀에 막 내가 막 나 몽롱해져갖고 막 글
읽으면
쓰는데
얼굴 빨개지죠.
맞아, 나중에 보면 손발 오글오글 거릴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게 네. 저의 모습이었으니 그게 모든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필독 아주 좋은 장르인 것 같아요.
예, 필독은 네. 제독과 함께 갔을 때 정말 최고입니다.
네. 책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필독을 통해서 정리된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독자의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때 슬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 의견을 내고 비평을 하며 감상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드디어 독서가가 작가로 변할 준비가 된 것이다. 네, 고용성 작가야말로 책을 읽고 필사를 하다가 책을 쓰는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비결이 있나요?
뭐 특별히 비결이라기보다는 그 루스 본스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생각이 탄생의 저자인데요.
네.
이론은 자료들의 패턴이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쭉 보다 보면은 뭔가 공통된 어떤 흐름이 보여요. 그게 이제 되면 글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글감이 나왔을 때는 글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씨앗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 씨앗을 발견했을 때 쓰는 거죠. 이게 의외로 귀찮거든요. 서평가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서평 쓰는 것도 귀찮거든요. 근데 책 읽는 것과 글쓰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독을 하게 되면 책을 쓰기 위한 큰 혜택은 없지만 글쓰기 자체에 대한 어떤 큰 혜택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글쓰기는 글을 열심히 써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글감이 떠올랐을 때 어떤 일종의 패턴이 떠올랐을 때 바로 글을 쓰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바로바로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는 이게 제가 그걸 까먹게 되지만 확인하면 아, 내가 이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패턴의 자료들과 내 의견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네.
글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
왜냐면 책을 읽을 때 그때그때 쓰는 마음이 있는데 덮어버리면 그게 사라져 있어요. 그러면 막상에 뭐 서평을 쓰려고 하더라도 뭘 쓰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때그때마다 밑줄 쳐놓고 글을 제 생각 적어놓는다면
네네.
벌써 그것만 모아도 일종의 글이 되기 시작한 거 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이제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작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독만 하는 거하고 또 책을 써내는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좋은 팁을 주셨어요. 그 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문장들 적고 하느라고 천 개의 명언을 모으셨다고 하는데 왜 법정 스님께서도 좋은 구절이 있으면 다 적어 놓으셔서 쌓아놓은 그 책이 그러니까 노트가요 산같이
네.
쌓여 있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씨앗이 되는 거죠. 그
이런 문학가들 뿐만 아니라 다빈치 같은 네. 경우도 노트를 엄청나게 했고 다빈 같은 경우도 네. 비망록을 통해서 진화론을 발전시켰고
네, 네.
그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쭉 다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새로운 걸 연구를 하는데 기존에 적어졌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을 해석해가지고 나온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네.
어차피 발명하거나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는 창의적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작가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아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좀 적어놓는 습관이 들여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독서의 방법 가운데 쓰면서 읽는 필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와 관련된 퀴즈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이야기하는 독서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옛날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이것을 의미했는데요.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묵독과는 달리 소리를 내어 읽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 만나는 고영성 작가는 이 독서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읽을 때 에너지를 더 쏟게 하지만 그만큼 큰 혜택을 준다. 글의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더 밀도 높게 만든다고 말이죠. 눈, 귀, 입, 때론 온몸으로 책을 읽는 이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다독, 2번 낭독,
3번 필독.
네, 소리 내서 읽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다독, 2번 낭독, 3번 필독.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저자의 사인이 담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는 확대형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고영성 작가님의 두 번째 추천곡 준비하고 있어요.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토요 이문학 콘서트 삶을 바꾸는 책 읽기 책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고영성 작가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책을 눈과 귀, 입, 때로는 온몸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바로 낭독입니다. 저희 EBS FM에서는 낭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골라서 듣는 분들 고정 청취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낭독 다른 독서법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낭독은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두 가지가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제가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혹은 작가의 의도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그런 부분은 저도 모르게 낭독으로 하게 되거든요. 낭독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곱씹다 보면은 그 어떤 작가의 그 마음이랄까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좀 작가랑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자연스럽게 낭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건 좀 그 기능적인 이유인데 낭독을 하면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좋은 글이라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글인데요. 이거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 나온 내용인데
네.
저보다 책을 일찍 내셨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꼭 언급을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뭐 유시민 작가 좋아하는 작가님이거든요. 작가님 하셨던 말이 또 하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하, 예. 네. 오해는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런데 그게 왜 언제 필요하냐. 퇴고할 때 필요합니다. 퇴고할 때.
네, 네.
글을 쓰고 눈으로 읽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말로 낭독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말이 되는 글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글이 나와요.
맞아요.
예, 네.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글입니다. 원래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퇴고를 할 때 낭독을 네.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책도 안 쓰는데 하시겠지만 요즘 블로그도 하시고 보고서도 쓰시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때문에 우리 은근히 사회생활에서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한번 보내실 때 중요하다면 보내실 때 또 제출하실 때 한번 낭독을 해보시면 매우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책을 퇴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그 원고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원고도 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입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게 좀 실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보통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요즘은 시각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져요.
네.
그런데 청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예.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은 말로 시작되는 건데 말은 어떻게 배우냐 들어서 배운 거거든요 아기들이 그래서 문학적인 그야말로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중이염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독서를 잘 못합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부모님 같은 경우는 병원을 워낙 자주 가시기 때문에
네네네.
거의 중이염을 이게 방치하지 않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이거를 패턴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중이염이 걸리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걸 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문학적인 그게 잘 안 생기고 안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발달 늦게 되고 늦게 되다 보니까 글을 잘 못 읽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연구에서는 소리를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음악 같은 경우 그러면은 언어적 능력이 좀 발달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로버트 위너 같은 사람은
네.
인공 두뇌학의 창시자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눈에 질병이 걸려서 앞을 못 보는 상황에 걸려졌어요. 근데 그때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그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수학을
네.
귀로 이제 들려줘서 알려주는 거예요.
신선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수학을 들어서 배우지? 이제 듣다 보니까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심상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네.
이 듣는 내용들을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수학을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이 심상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워낙 잘 그립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자나 예술가가 창의적 작업을 할 때 어떤 거를 그릴 수 있으면 매우 창의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어허. 때문에 듣는 건 그렇게 효용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책 읽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영화화 되었을 경우에 아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 실망하구나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내 뇌에서 생각하는 건 이 몇 억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블록버스터도 못 따라올 정도로 상상의 날개를 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생각을 더 크고 깊게 막 인계 좀 터트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주랑이 공원이라는 책이 원래 책이에요.
네.
책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더 스펙터클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을 만났을 때 심리 묘사가 대단했어요.
아하.
그게 원래 압권이에요. 처음에는 오 공룡 잘 CG를 만들었네. 근데 그 모든 게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
어떤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네. 저는 그거를 감정 이입을 하면서 막 그려가면서 읽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네.
그 감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과 영화의 어떤 간극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조선시대만 해도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가 달밤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었죠.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낭독을 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굳이 찾자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책을 꼭 읽어줘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를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OECD의 뭐 결과에 의하면 소득이나 이런 거 다 제하고 나서도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거나 집에 책이 많거나 본인이 많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독서력이 높은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조기 교육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도 일찍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유럽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 5살 때 문자를 교육하고 독서를 배운 아이들과 7살 때 문자를 교육하고 독서를 배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몇 년 후에 누가 더 독서 잘할까요?
7살?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막 뭘 좀 배우거나 익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시기가 됐으므로 받아들일 그렇죠.
시기가 됐으므로 맞아요. 그게 생각해 보면 원래 지식은 비니핀 부입부거든요.
네.
먼저 많이 알수록 무조건 좋아요.
오.
예, 지식은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부분에 우리는 독서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하면 문자 자체를 우리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 문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뇌가 다 총동원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총동원 되는 게 준비된 상태가 7세부터입니다.
네.
그전에는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5살 때 문자를 막 엄마가 아빠가 알려주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정서적으로 좋지가 않겠죠.
네.
게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항상 부모의 얼굴을 보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천사 같은 부모를 할지라도 기대감을 갖고 알려줬는데 계속 틀리면
왜 이렇게 틀려? 네,
미묘하게 표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거기서부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 좋은 이게 공부하는 것과 안 좋다는 관계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보는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증거물이에요.
네.
내가 문자를 배우고 독서를 할 때 안 좋은 감정이 배제돼 있잖아요. 무의식 차원에서 독서하고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네.
7살에는 바로 이제 문자를 할 수 있으니까 알아갔다 하면서 하게 되겠지만 5세 때부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냥 책을 읽어주면 됩니다. 책을 읽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문자를 늦게 알아도요. 많은 어휘력을 알고 있고 많은 문법 구절을 알고 있으면 그냥 독서가 폭발을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영어 500단어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로도 다 사는데 지장 없다.
네. 근데 저는 안 되긴 하더라고요. 구사가 안 되니까. 근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말하는 데는 단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로 배우는 아이들은 어휘력이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책을 읽어주면 다양한 어휘를 듣기 때문에 어휘력이 많아집니다.
네.
게다가 우리 대화는 문장이 짧잖아요.
네.
근데 책은 문장 구조가 깁니다.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주게 되면은 다양한 어휘와 긴 문장을 복잡한 문장을 계속 이 뇌 속에 넣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문자를 배우고 나서 책을 읽었을 때 그게 이제 폭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왕이면 읽으실 때 정말 기분 좋게 억지로 마시고 품에 안고 읽는 게 중요한 게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아이는 정서가 중요해요.
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네.
기분 좋아야 돼요. 책 읽는 게 기분 좋다는 게 쌓이잖아요.
네.
책과 부모의 사랑과 연결이 되잖아요.
네.
약간 그 사랑으로 아이들은 책을 읽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품에 안고 특히 우리 아버지분들이
네.
아버님들이 또 조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책 읽어줘야 돼요?
네, 사실은 제가 책 보니까 서두에 네. 세상을 박차고 나온 사랑하는 아들 겸이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
아니 아들에게 책을 바치다니 정말 다정한 아빠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아빠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저는 아이 같은 경우는 첫 딸을 이제 둘째는 지금 뭐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 첫째 딸이 이제 결인데 네. 고 결이에요.
네. 네. 어 예쁘다.
그 아이가 공룡책을 좋아해요.
예.
근데 공룡책을 좋아하는 저는 이제 다른 동화책도 익히고 싶은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래서 처음엔 공룡책을 꼭 익히지만 다른 걸 익히기 싶어가지고 하기 전에 꼭 놀이를 합니다. 거기 인물들을 놀이를 해요. 놀이를 하면 그 딸이 한번 봐줘요. 그 동화책을 읽어주거든요. 대신 꼭 동화책을, 아니, 그 공룡책을 읽어주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책 읽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책 읽었을 때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책을 좋아해야 되거든요. 읽는 것 자체가.
거,
그렇죠.
어, 이게 책 읽는 게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네. 책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더 초점이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공룡책 읽으면 오히려 좋은 것도 있어요. 우두머리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런 단어 빨리 알아요. 거기서 이제 위안 삼으면서.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억할 건 7살 전에 너무 글을 빨리빨리 써라고 그래, 절대 맞아. 강요하지 말고 부모의 사랑으로 데리고 책을 좀 많이 읽어줘라라는 예. 말씀입니다.
억지로는 안 되고요.
네. 독서의 방법 가운데 낭독까지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고영성 작가의 두 번째 강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TV나 스마트폰으로 책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 읽기의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런지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독서 관련된 기간 중에 10개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개월? 뭘까요?
10개월?
독서와 관련해서요.
10개월 동안 책을 안 읽으면 또 안 읽고 싶어진다? 뭘까요?
그 30살이신 분이 네. 예, 죽을 때까지 책 읽는 기간입니다. 우리 평균적인 성인이.
오.
예, 그러면 그 30살인 분이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얼마나 볼까요?
글쎄요.
12년을 봅니다. 12년.
어머나.
TV는 얼마나 볼까요? 예, 7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이 우리가 책 읽는 거를 두 가지로 망치는데 일단은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공평한 게 뭐냐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책 읽는 시간을 뺐고요. 앞부분에 뇌의 가소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독서를 좀 하지 못하게끔 우리 뇌도 좀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드리면 특히 영유아, 영아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8개월부터 16개월일 때요. 혼자 스크린을 보게 되면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뽀로로를 보여주면 안 되고요. 보여줄 때 이왕이면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럼 조금은 커버가 됩니다. 대신 17개월 이후부터는 그게 이제 악영향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식사하시면서 보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본다고 해서 어휘력은 크게 늘진 않아요. 결국적으로 어휘력은 애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때 이제 스크린을 안 읽으시는 게 좋고요.
아.
두 번째로 우리 성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모바일로 보면 글이 짧잖아요.
맞아요.
짧은 게 익숙해지면 뇌의 가속성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긴 책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모바일을 읽을 때에는 심지어 글도 짧은데 제대로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이 젊은이들이 이 모바일에 있는 글을 읽는 거를 시선 추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읽냐면 F자를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대강 보는 건가요?
그렇죠. 두 줄 읽고 아래 훅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책을 빨리 읽나 봤더니 뭐 초당 수십 단어를 읽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다독가를 할지라도 뭐 그 4.4초에 18단어밖에 못 보거든요. 그 얘기는 속독이 아니라 아예 책을 읽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책을 봤을 때 책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독서를 하시려면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스크린과 멀어져야 되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스크린과 멀어져야지 의지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손에 항상 있는 게 스마트폰이고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 TV가 있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환경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1차, 2차 있어요. 1차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 스마트폰은 모든 푸시 알람을 다 끕니다.
아하.
뭐 메시지나 카톡이나 그런 것들이 저를 푸시하지 않아요. 제가 원할 때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때에는. 그리고 책을 좀 깊게 읽는데 어디서 중요한 연락이 없을 때에는 에어플레인 모드, 비행기 모드를 합니다. 그럼 모든 통신이 끊어져요. 시계는 없으니까 시간은 봐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보기 때문에 방해를 안 받잖아요. 이게 책을 읽을 때 한 번만 이거 뭐 페이스북이나 SNS나 모바일 보게 된다면 메시지 보게 된다면 그 순간 이게 집중력 흐트러져요.
맞아요.
그게 또 재미있으니까 예, 다시 맞습니다. 책을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예.
자극적이죠.
맞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때로는 또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주고받으면서 시간 다 뺏기고 맞아. 다시 돌아오면 아 뭔가 다시 이제 처음에 읽었던 마음이 들지 않으면서 예,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해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 독서 이렇게 아이들 독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게 거실을 바꾸는 거예요. 예, 거실에 TV를 없앱니다.
네, 요즘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 그렇죠. 요즘에는 맞아, 맞아. 예, 저도 결혼할 때 TV를 없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환경 조정이 되니까 아이들은 스크린과 멀어지게 되고 거실에 들어오면 바로 책이 있기 때문에 네. 책을 보게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 설정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 계획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인데요.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 계획 잡을 거예요. 계획을 잡으실 때 구체적으로 잡을수록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책을 읽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 아 오늘 내가 회사 끝나고 책을 읽어야지 하는 사람과 내가 오늘 회사 끝나고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무슨 책을 읽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네. 그 행동을 할 확률은 많이 다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심리학에서 나오는 방법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독서를 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내가 어떤 책을 몇 시에 어떤 장소에 읽겠다고 한 적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 계획을 통해서 요즘에 어려운 독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네.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요.
네.
좀 예상치 못한 방법이 있어요. 그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냐? 읽기 싫을 때. 네, 그럴 때는 한번 그냥 읽습니다. 이건 뇌과학을 이용한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요. 그 사람 인지 부조화가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는 것과 행동이 달랐을 때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네. 우리 뇌는 그걸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정당화 뭔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네. 근데 이 뇌라는 녀석은 구심성 피드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 환경을 통해서 그거를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요. 눈물을 흘려서 더 슬퍼진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심리학인데 네, 네. 보세요. 내가 책 읽기 싫어요. 근데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얘는 책 읽는 게 싫은데 책 읽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 나 책 읽기 싫으니까 나가자 하겠지만 네. 계속 앉아있게 된다면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 뇌가 내가 책을 좋아하나? 그러면서 처음에 들었던 감정들이 좀 사라져요. 저는 이걸 항상 글을 쓸 때 활용합니다. 네. 제가 책은 좀 뭐랄까 좀 습관에 들어서 계속 읽는데 네. 아직도 글쓰기 할 때는 좀 힘들어요. 비결은 하나예요. 그냥 앉아서 씁니다.
엉덩이가 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대통령의 글쓰기에 강홍국 네. 씨가 얘기한 게 글은 엉덩이로 쓴다.
네.
말랭드 보통은 내가 어떤 영감이 뛰어나서 글 쓴다 한 번도 못 썼을 것이다. 네. 난 그냥 쓴다. 저도 그냥 쓰거든요. 그게 이제 책도 마찬가지예요. 읽기 싫으실 때 한번 앉아서 인지 부조화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하. 그러면 여러분의 내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이 다른 책을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이 책이 지겹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뭐 계속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책을 넘어갔을 때 약간 각성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쇼핑이 좋지만 책 쇼핑은 정말 좋은 것이다. 움베르코 에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미의 이름을 썼던. 내 서재에 내가 읽은 책만 있으면 무슨 재미로 내 서재에 가겠냐.
맞아요.
이게 움베르코 에코의 반서재 개념이에요.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쇼핑하십시오. 뭐를? 책 쇼핑을 하는 거야. 내가 읽고 싶은 걸 한번 몸을 뽑아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내 서재에 놔둡니다. 그럼 내가 A라는 책을 읽잖아요. 지겹잖아요. 내가 다른 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지겨움이 사라질 때도 많이 있고요. 다시 원래 책에 돌아갔을 때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냐면, 오우, 좀 읽어놨네. 그러면서 맞아요. 읽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책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환경 설정을 통해서
네.
또 심리학을 이용하면서 또 행동 계기를 이용하시면서 하시면 어느 정도 난독을 극복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책 읽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그 환경 설정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텔레비전 보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 후딱까지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그 환경 설정을 해서 그런 스크린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워져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하기 싫어도 인지 부조화를 좀 이용해라라는 말씀까지
저는 환경 설정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인문학 콘서트를 듣는 것도
아유.
왜냐면 맞아요. 이걸 들으면 예. 책을 읽는 게 촉발이 되거든요. 맞아요. 저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읽고 싶어지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영향을 받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이것도 환경 설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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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인문학 콘서트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책 읽기에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고영성 작가의 강연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직접 읽고 싶은 분들은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듣고 참여해 주십시오.
옛날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묵독과는 달리 소리를 내어 읽는 이 독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다독, 2번 낭독, 3번 필독.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스마트북스에서 나온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AM입니다. 너를 읽어보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책 읽기의 혁명을 가져다 줄 독서법을 고영성 작가의 안내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독서법이 엄독입니다. 이건 뭔가요?
엄독은 책을 덮고 읽다라는 것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그 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엄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책을 자기화하는 게 있고요. 책에서 도망가는 게 있는데요. 먼저 책을 자기화부터 말씀드리면 책을 덮고 이제 글쓰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사색도 하고 질문도 던져보고 하는 이제 독서법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자기화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아시죠?
네.
예, 단기 기억은 짧게 기억하는 거고 장기 기억은 길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질문하신 것도 이거 있습니다. 내가 책 100권 정도 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혹시 책은 쓰세요? 아니 글은 쓰세요? 네, 글을 안 써요.
맞아요. 글은 왜 써요? 전 책만 읽으면 되지.
예. 근데 그럼 제가 뭐 토론을 하십니까? 그것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할 때 장기 기억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 그 근육 만들 때를 생각해 네.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별명이 마른 장작이라 근육이 없긴 한데 대신 활활 타오릅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에너지가 막 엄청 넘치세요.
아니 정말 스튜디오에 에너지가
맞아. 너무 좋아요.
예. 예. 근데 운동을 그 헬스장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역기를 들는다고 보시면 역기를 막 들어요. 듣는데 막 들어서 듣다가 이제 거의 못 들 때쯤에 트레이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하시죠.
한 번만 더. 이 사람 내가
더. 맞아.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내가 돈까지 줬는데 나 이렇게 고생시키냐. 근데 트레이너가 왜 그럴까요? 왜 그 한계의 상황인데도 그냥 쉬세요 하지 않고 더 억지로 이걸 들라고 할까요?
바로 그 순간에 뭔가가 생기 근육이 생기기 때문이
예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네. 예 근육은 기본적으로 근섬유가 끊어져야 돼요. 이게 1차입니다.
그래요?
예 근섬유를 끊어야 되는데 한계 상황이 됐을 때 그 한계 상황에서 계속 버텨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근육 만드는데 꼼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장기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기억을 하는 것은 뇌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네. 장기 기억은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한 거예요. 뇌가 변했기 때문에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입니다. 근데 장기 기억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인풋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웃풋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 글을 쓰시거나 최소한 요약을 하시거나 발표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시거나 사유를 하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장기 기억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내일 모레가 시험이에요. A그룹은 벼락 공부를 합니다.
네.
B그룹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요약하고 암송하고 막 질문 만듭니다. 두 그룹 중에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요?
B입니다.
아니에요. A가 잘 봐요.
진짜요?
벼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후에 네. 그 내용 얼마나 기억했냐 했더니 예, B그룹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벼락 공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는 외울 때 힘들지만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한다고 해보십시오. 글을 쓴다 생각해보십시오. 암송한다 생각해보세요. 매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뇌는 해부학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변했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엄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시험실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다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 보기에 1, 2, 3, 4만 바뀌어도 답을 못 맞추니까요.
오늘 낭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시간에도 낭독 자주 해드리죠. 오늘도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일부를 정미 씨가 낭독해드릴 텐데요. 천천히 그 맛을 좀 음미해보시죠.
질문하는 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책 또한 내 생각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독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독서법들이 있는가?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를 이끈 것이다. 심지어 책 제목까지 질문이지 않은가? 책을 다 읽었다면 이제 책을 덮고 질문을 던져보자. 스스로에게 던져도 좋고 친구에게 던져도 좋고 선생님에게 던져도 좋고 독서 모임 회원들에게 던져도 좋다. 질문을 하게 될 때 생각은 춤을 추고 그 춤은 상상력이 되어 자신에게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카프카는 1904년 친구인 오스카르 플라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요컨대 나는 우리를 마구 물어뜯고 쿡쿡 찔러대는 책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만약 읽고 있는 책이 머리통을 내리치는 주먹처럼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면 왜 책을 읽는 수고를 하느냐 말이야. 자네가 말한 것처럼 책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일까? 천만에. 우리에게 책이 전혀 없다 해도 아마 그만큼은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책들은 우리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던 이의 죽음처럼 아니면 자살처럼 혹은 인간 존재와는 아득히 먼 숲속에서 버림받았다는 기분 마냥 더없이 고통스런 불운으로 와닿는 책들이라고. 책은 우리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여야 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하지만 난 그렇게 믿지 않는다. 책이 우리 내부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깰 수 있는 도끼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책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책을 읽었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한 주먹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통을 들이밀어주지 않으면 허공만 가를 뿐이다. 도끼는 우리 손에 있다. 그리고 책을 덮고 고통의 길을 걸을 때 그 도끼는 더 무시무시해진다. 얼어붙은 바다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네, 책을 읽은 후 질문을 하게 될 때 자신에게 상상력으로 인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 작가님, 작가님이 쓰신 그 내용을 남정미 씨의 음성으로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 거의 준 물개박수 준다. 자동적으로. 예. 보셨죠?
생선 던져줄 뻔했습니다.
와. 쓰기도 잘 쓰고 참 낭독도 좋다. 이런 표정이시던데요.
너무 좋아서 이거 내가 쓴 게 맞아? 중간에 인용도 있었지만 네. 너무나 마음이 되게 울려가지고.
너무 잘 쓰셔가지고.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이 좋다 하더라도 네.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와 책 과의 만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책을 대하냐에 따라서 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책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카프카의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보는 그런 네.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고용성 작가의 독서 방법들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읽고 있는 것일까? 고 작가님께 묻고 싶네요.
그 독일의 대문호 마틴 발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독서는 존재론적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책을 읽었을 때 가장 풍성했었던 것 같고 저를 이루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은 우리 존재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책을 늘 고파하고 또 사랑하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 애청자 여러분께 독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독서와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네. 그래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독서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이런 뭐 라디오 방송도 듣고 또 관련된 책도 읽으면 막 열정이 생겨서 막 하시지만 또 실패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운 책부터 접하기 시작한다면 그다음에 습관이 들고 습관이 들게 되면 정말 책과 친해지게 되고 친해지게 되면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책과 너무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네. 다가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발자국도 옮길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자,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소리내어 책을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낭독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고영성 작가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세 분과 함께 시작하는 3월 그 첫 방송으로 김헌 교수의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만나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에이즈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곡으로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